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짧은 관계로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8장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저는 계속 이제 시리즈로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설교하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워낙 딱딱한 말씀이다 보니까 저도 좀 약간 차가워지는 것 같은 걸. 좀 차가워지십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따뜻해지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차가운 이성만 계속 발동되다 보니까 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 물론 그걸로 설교를 하겠지만 이제 계속 그걸만 제가 이제 막 본문을 따져보고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딱딱해지는 그런 좀 아니면 약간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주시는 대로 함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칼빈주의 5대 교리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아주 분명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인간의 그 어떠한 자유의지나 행동은 거기에 간섭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구원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칼빈주의 5대 교리의 핵심이고요. 그게 저희가 믿는 개혁주의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이것 외에 구원은 어떤 인간의 행위가 필요하다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보태어진 행위를 강조하면 여러분 그걸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도 많이 쓰지만 그런 주의를 이제 알미니안 주의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날에도 경계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교리이죠. 혹시 띄워줄 수 있습니까? 예. 오늘은 네 번째로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죠. 우리가 저항하거나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고 이것은 인간이 절대로 자신의 자율적인 의지에 의존해서 거절하거나 받아들이거나 할 힘과 자유가 없으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교리입니다. 그러나 알미니아는 어떻게 말하냐면 저항할 수 있는 은혜라고 또는 같은 말이지만 거부할 수 있는 은혜라고 하면서 인간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해도 우리가 그것을 저항, 그것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수백 년 전의 교리였고 지금도 이 구원론이 한국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는 왠지 우리의 눈에 우리의 또 생각에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무엇인가를 보태고 보태다 보니까 무엇까지 갔냐? 저항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라고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하는 인간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창세전에 뭐 하셨냐면 중요한 것만 제가 집어드리면 선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를 정리해보면 그리고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들을 뭐 하시냐? 부르십니다. 그리고 강권적으로 그 부르신 자를 어떻게 하냐? 성령으로 인도하사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우리를 중생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사 그 구원을 완성시킨다. 이게 개혁주의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다 알아들으셨지요? 예. 그래서 이것을 이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한 세 가지 정도의 질문이 필요하고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자율적 의지에 의해서 거절될 수 있는가예요. 이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자율적 의지에 의해서 거부될 수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 의해서 실패되거나 나에 의해서 헛된 것이 될 수 있는가? 세 번째, 이게 오늘의 핵심인데, 인간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반항하거나 저항할 수 있는가예요. 오늘의 핵심은이에요. 과연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그 부르심에 반항하거나 거부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고차원적인 존재인가라는 질문이죠.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1교리, 2교리, 3교리와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1교리부터 지금 여기까지의 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전적으로 무능력해진 인간들이죠. 그 인간들 중에 성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우리를 특별하게 속죄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개혁주의 구원론입니다. 계속 제가 반복해도 아깝지 않은 말들이죠. 그러니 교리 설교에서 핵심은 단어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재해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작정하심, 즉 선택하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한적으로 속죄하실 하나님의 제한 속죄의 대상이 있고, 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사 그들을 속죄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속죄의 능력이 실현된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를 부르셔서 또 우리를 중생하게 하사 우리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치심으로 자기의 소유 삼으실 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 안에 온전히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구원의 완성 가운데 있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이고요.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음이 그러한 수많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들의 결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음에 여러분은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건강하지 못해도, 비록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내 삶과 내 영혼이 정말 세상 속에서 찌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선택과 속죄와 은혜 앞에 자유의지로 저항할 수 없습니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결국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구원의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구원하고자 하는 자,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단코 이 땅 가운데 반드시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란 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란 건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그 과정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합니다. 그래서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성령의 주권적 활동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의 사역입니다. 즉 불가항력적인 은혜란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사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활동, 그것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 지금도 생존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중생,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듭남의 사역은 오로지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뿐이며 이 역사는 어느 누구도 거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찰스 스윈돌의 책들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사서 읽으셔도 아주 좋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강해 설교의 대가며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종합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성령 또는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트라이앵글 사역입니다. 트라이앵글 사역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일체로 계시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일하게 같은 권세로 일하셨습니다. 어떤 거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은 성부 하나님이 그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한 자들을 선택하십니다. 이게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한 자들을 선택하시면 그 다음 성자 예수님은 무엇하셨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 또는 우리를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이었습니다. 즉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수께서 속죄로 말미암아 십자의 보혈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구원의 완성이 내 안에서 삼위일체가 일하심으로 온전히 이루어진 거죠. 선택과 속죄와 중생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이는, 그리고 중요한 것, 여기에는 인간의 어떠한 의지와 어떠한 행위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 전적인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게 개혁주의 구원론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과연 성령 하나님의 그 중생의 사역이 진짜 불가항력적인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성부 하나님, 즉 성령 하나님의 그 중생이 정말 그렇게 불가항력적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중생의 역사가 인간이 절대로 저항하거나 거절할 수 없는 절대적인 역사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분명히 이해합니다. 중생의 역사, 우리 인간이 거듭나게 되는 것조차도 우리의 자유의지로 거절할 수 있고 우리의 자유의지로 그것을 유보하거나 보류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왜 물어보는 거야? 아니요, 지금은 잠시만요. 그냥 하나님 일하지 마시고 잠시 계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알미니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거부하고 저항할 수 있다고 해요. 좋습니다. 예, 하나님 잠시만요 해도 하나님은 그 잠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때, 은혜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에 찾아서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스스로 믿음을 구하여 믿음을 쟁취해내는 그런 것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중생의 역사가 과연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에 성경은 두 군데에서 그것을 불가항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었냐면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른 뼈의 환상이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서에 나온 죽은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의 그 사역, 성령의 사역이 불과 학력인가?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서 뼈 무덤을 이룬 그 마른 뼈에 있는 그 골짜기를 향하여 성령께서 이미 그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니 죽은 뼈가 생기를 얻고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이미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죽어있는 뼈조차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또 성령의 그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마른 뼈는 큰 군대를 일으키고 큰 군대로 살아나죠.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이미 철저하게 부패되어 있는 죽은 나사로, 하지만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너라 말씀하시면 이미 그 한 번의 부르심,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의 한마디에 바로 그 죽어있던 시체였던 나사로가 반응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붕대를 감고 죽은 무덤에서 나오는 역사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죽은 자가 반응을 하고 이미 뼈가 되어 있는 자가 반응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능력인데, 여러분 살아있는 우리조차, 살아있는 우리라면 말할 나위가 더할 나위가 없지요. 이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불가항력,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은 뼈를 향하여 말씀하시면 그 죽은 뼈가 생기를 돋고 뼈와 살이 붙고 나중에 큰 군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이끄심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그것을 중생이라고 해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해요. 이미 거듭남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옛 자아는 이제 뭐예요? 죽고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하니,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옛 사람에 대하여 선포하십니다. 이미 너는 죽었다 라고 선포하시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명하시면 그 어떤 인간도 거기에 거부할 수 없고 전적으로 거기에 순복할 수밖에 없는 그것, 그것을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9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십니까?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은 우리 인간의 행위로 인함이 아니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오늘 분명히 디모데후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원인은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로 중생은 전적인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통하여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역은 불가항력적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중생이라고 말하기보다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우리를 부르심으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를 calling, 저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창세기에서 보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면 나타내는데 우리를 불러서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를 중생, 거듭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그 구원의 효력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가?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중생, 또는 우리를 구원시키는 구원의 완성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정하시냐면 때와 시를 정하십니다. 그 시간과 때를 정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시냐면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가스펠,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에게 반드시 그 인생 가운데 단 한 번의 사건은 뭐냐? 복음을 듣게 되는 사건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통하여 당신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를 뭐 하시냐? 콜링,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복음은 누구에게만 적용되냐면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일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누구이냐?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예요. 그리고 속죄하시기로 계획하신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정한 시기와 때에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기로 예정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에 복음의 초청을 듣게 되고요. 그 복음의 초청을 듣게 된 사람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그 부르심에 불가항력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끝에 가면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것을 정리해 보자면 과연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실행함에 있어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하는 인간이 인간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성령의 사역 없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느냐? 과연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 성령의 사역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느냐? 정답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선함이라 해봤자 그것도 상대적인 선함이겠지만, 아무리 우리가 고귀한 성인 군자랄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사역 없이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라는 거죠. 성령의 이끄심과 부르심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이러한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요,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잘 헷갈리십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하지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보통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한자로 소명, 그 이름을 부르다 해서 소명, 영어로는 calling, 이 세 글자죠. 부르심, 소명, calling이라고 합니다. 그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외적 소명이 있고 내적 소명이 있습니다. 외적 소명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냐?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하고, 내적 소명은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외적 소명의 부르심이란 건 무엇이냐? 누구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웬만하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교회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최근에는 명성교회를 들었을 것이고, 작년에는 사랑의 교회를 들었을 것이고, 그 재작년에는 3.1교회 전병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그 전전 수십 전에는 충영교회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많이 들었을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쇠퇴하고 어떻게 부패하고 목회자가 어떻게 부패하며 또 교회의 중직자들이 어떻게 부패했는지를 많은 성도들이 듣고 과연 하나님 믿는 자들이 왜 저런가 다 들으면서 그들은 교회에 대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 믿어와 구원받는 정도는 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외적 부르심이요, 그냥 일반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이 일반적인 부르심으로는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부르심에는 무엇이 빠져있냐면 복음의 능력이 빠져있습니다. 삼라만상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 하나님의 계심을 알죠. 제가 자주 들은 얘기지 않습니까? 겨울에 모든 것이 얼어붙고 죽어있는 것 같아도 봄이 되면 그 얼어있는 땅에서 새 생명이 돋아나고 죽어있는 가지에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봄, 여름, 가을이 오는 것을 보니 무엇인가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죠. 해, 달, 별이 운행하는 것을 보고 천체가 운행한 것을 보고 어찌 이것이 우연히 그저 과학에 의하여 뿅 만들어진 것이겠느냐, 이 또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또 주위 사람들의 일반적인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지요. 그래서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뭐냐, 바로 내적 소명이며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복음은 항상 우리에게 들려지고 어디서든지 복음은 전파됩니다. 하지만 택함 받은 자에게 진정한 복음이 들려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내가 그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불가항적적인 은혜로 우리가 그 복음을 믿어지게 됩니다. 그 복음을 믿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이지.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이 무엇인지 모를 때는 일반적인 부르심이지만 그 일반적인 부르심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그 어느 한 때, 그 어느 시는 하나님이 정하사 우리를 향하여 그 구원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요. 그때 내가 복음 앞에 반응하면 눈물로 주님 앞에 주여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눈물 콧물 쏟고 주님 앞에 반응하는 그날, 여러분 그때 그 시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 우리에게 임한 날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언제나 일반적 부르심 앞에 있습니다. TV를 들거나 지인을 만나거나 세상 속에서의 돌아가는 이야기거나 크리스찬들의 활동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나 일반적 부르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의 의지적 결단으로 하나님을 알거나 믿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나의 자력이 아니라 타력에 의한 것이며 그 타력은 성령의 사역이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복음을 깨닫게 해 주셔서 내가 그 복음을 믿게 된 것이지 성령의 사역 없이 나 혼자 그 복음을 듣고 아, 그 복음이 이것이었구나 스스로 깨우치며 스스로 깨달아서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달아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이 영혼은 온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도 단 한 명도 없었음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한 문장으로 표현해보자면 내가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나에게 믿어지는 거죠. 말장난 같으십니까? 근데 이게 진리인데요. 내가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그 복음이 나에게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수동태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내가 능동태로 무엇인가를 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가 스스로 자문하고 자문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하시는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내가 다 깨달아서 아, 이것이 복음이구나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역사는 지구 역사상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능동형 인간으로 구원받은 영혼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없고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나 죽은 그 어떤 영혼에도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복음이 성령의 사역으로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역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같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들만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으로 들려지는 것, 그것을 뭐라 하냐? 그것을 내쪽 소명이라고 그래요. 무조건적으로 그 복음이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마음판에 들려지고 내 인격적인 요소를 찔러 내가 죄인인 것을 그 복음이 내 안에 밝히 드러낼 때에 나는 눈물로 반응하고 두 손 들고 반응하고 무릎 꿇고 반응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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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하며 주님 앞에 반응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 그것을 내적 소명, 그것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때를 구원의 때요, 그때를 은혜의 때라고 한 거죠. 그리고 그때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작정과 그 경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는 인생 어느 시점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고만 맙니다. 반드시 일어나고야만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오늘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보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무엇이 없느니라?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왜요?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성경은 그 부르심에는 결단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결단코 후회하심도 없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결국 똑같은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겠지만 그 복음은 제한적으로만 효과적 부르심으로 나타나고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예요. 믿음은 구원을 받는 원인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 내게 주어진 교회예요. 구원의 원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일하심으로 그 결과물이 내가 지금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하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지. 무엇인가 내 안에 그 구원의 원인이 있을 그 어떠한 것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없다라는 사실이죠. 구원이 예정되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믿음보다 앞선 거예요. 즉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보다 앞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렇게 잘 믿는데 하나님 저렇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죠. 나의 믿음을 앞세우고 나의 믿음을 주장하잖아요. 죄송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항상 믿음은 뭐냐?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거죠. 그래야 성령께서 앞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나보다 앞서 일하셔야 내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나의 믿음이 좋은 것처럼 교만하고 자만해서 스스로 내 자아가 높아지는 사람은 내가 앞서기 때문에 그 앞섬에는 항상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같지 않고 그 누구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같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믿음보다 앞설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그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 믿음이 항상 한 발짝 뒤에 물러서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두 번째 성령의 중생의 사역과, 세 번째 구원의 완성을 다 담고 있는 아주 좋은 성경 구절입니다. 즉 이 복음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쓴 서신에 나와 있으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지역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이미 사도 바울을 어디로? 그 데살로니가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저 그때가 돼서 하나님은 복음을 그 지역 가운데 선포하게 하셨고, 이미 그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무엇이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곳에 들어가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성도, 그리스도인 또는 성도들이 그 안에서 무수히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이 탁월하여 3주만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 영혼들이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탁월해서 3주만 복음을 전하여도 그 영혼들이 다 믿더라가 아니에요. 이미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실 구원의 때가 이미 거기에는 농익어 있었고, 그 농익을 때에 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거기에 보내신 것이고, 보내셨을 때에도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 수없이 많아 그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거기서 반응한 거지,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능력이 탁월해서 3주 만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잘못 적용하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은 다 능력 없는 목회자들인 거예요. 다 능력 없는 목회자예요. 3주 개척한 지 3주 만에 교회는 다 부흥해야 되죠. 100명, 200명, 300명 돼야 되죠. 근데 개척한 교회 중에 80교회가 문 닫고 교회는 계속 정체되고, 한번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불과 학력적인 은혜는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중생의 사역입니다.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효과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냐면 이솝우화에 나오는 태풍과 태양이 서로 힘자랑하는 거 나오죠. 길을 지나가는데 태풍이 말합니다. 내가 바람 불어서 저 옷을 벗겨볼게. 못 벗길 걸 태양이 말합니다. 내가 벗겨볼게. 해서 서로 힘 자랑을 합니다. 누가 지나가는 저 행인의 옷을 벗기느냐가 지금 이 대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태풍이 불면 불수록 그 사람은 옷을 더 감싸지면서 옷을 벗지 않고 실패했지만, 태양이 비춰질 때에 스스로 옷을 벗고 그는 태양이 태풍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태풍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무리한 강제성이라고 이야기하고, 태양은 의도적인 자발성입니다. 즉 태풍은 억압적으로 막 힘을 주어서 강제성을 가지고 옷 벗어 하고 아주 비인격적으로 다가서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사역은 비인격적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어떠합니까? 인격적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면 나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이죠. 인간 스스로 자신의 옷을 벗도록 인도하는 이 태양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과 동일합니다. 따스한 태양빛처럼 성령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악의 옷을 벗기죠. 그리고 태양빛처럼 성령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더러움의 옷을 벗겨냅니다. 그리고 누추한 우리의 허물을 벗게 만듭니다. 그런데 절대로 강제로 벗기시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우리가 벗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태양은 그렇게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죄인은 그렇게 스스로 옷을 벗는데 근본 원인은 내가 벗고 싶어서가 아니라 태양빛의 은은한 하나님의 따뜻한 만지심 때문에 벗게 된 거죠. 이런 관점에서 태양의 따뜻한 빛은 바로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아주 절묘하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효력을 완성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불광적인 은혜, 바로 나를 향하신, 나의 죄인된 나와 전적으로 타락한 나와 전적으로 무능력한 나를 향한 그 성령 하나님의 따스한 만지심, 그곳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반응하지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 고백을 하신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 강압하여서 강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 고백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없지요. 우리 안에 의도된 자발성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의 죄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한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내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나의 모든 인격적인 것들을 어루만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나를 인쳐 주셨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은혜를 잊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거부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무시하고 나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제발 이 불강력적인 은혜를 날마다 잊지 마시고 날마다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